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에는 황인찬 시인님, 최동민 작가님과 함께 세상으로 만나는 시 큐레이션, 여행으로 만나는 책 큐레이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카페 멜랑콜리에서 마시는 시를 주제로 한 시 큐레이션, 마지막으로 시집 한 권 추천받을게요.
네, 오늘 추천드릴 시집은요, 박상수 시인의 오늘 같이 있어 라고 하는 시집입니다.
어떤 시집이길래 추천을 하시나요?
사실 이게 카페랑 어울리는 시집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카페에 앉아있으면 옆자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 그 얘기들이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쵸. 뭐 이제 뭐 얘랑 헤어져야 되네 말아야 되네 아니면 뭐 이번에 시험이 어땠네 저땠네 뭐 걔가 나빴네 잘했네 뭐 이런 말들이 계속 들려오고 거기에 귀 기울여 듣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박상수 시인의 오늘 같이 있어라고 하는 시집이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마치 카페 옆자리에서 듣듯이 그렇게 계속 보이는 이 그렇게 들려오는 그런 시집이에요. 그래서 마치 카페에 앉아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뭐야 하다가 너무 얘기가 재밌으면 이제 일도 멈추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집중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있는 시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카페 같은 시집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이 있어요. 이 시집 해설의 제목도 재밌더라고요. 일상과 아름다움의 단짠 단짠 레시피.
네, 이게 약간 이 시인의 이게 세 번째 시집이거든요. 시인의 두 번째 시집인 숙녀의 기분이라는 시집도 그렇고 세 번째 시집인 오늘 같이 있어라는 시집도 그런데 되게 삶의 약간 웃픈 일들. 약간 웃기지만 사실은 엄청 슬픈. 슬프지만 또 이걸 막상 말해놓고 보면 되게 웃긴 이런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이 일상적인 어떤 아이러니들이 한가득 들어있는 그 시집이라서 그야말로 단짠단짠이면서 동시에 약간 웃기고 슬픈 그런 일들이 가득한 그래서 너무 말들을 잘 골라준 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짠단짠이라는 말에 딱 어울리는 그런 시집이에요.
그러면 이 시집 속에서 오늘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멜랑콜리 느낌의 작품도 한 편 소개해 주세요.
네, 카페랑 어울리는 시라기보다는요, 약간 이 멜랑콜리한 느낌 혹은 웃기고 슬픈 그 느낌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시인데 이해심이라고 하는 시예요. 그 시가 어떤 시냐면 대충 내용이 이제 회식 자리,
네.
회사에서 이제 회식을 하고 잠깐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제 시적 화자인 나가 잠깐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뭔가 이제 뭐 회사 생활이든 사람들의 관계든 모든 스트레스를 한가득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후배 사원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좀 되도 않는 조언이랄까 혹은 위로랄까 혹은 걱정이랄까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를 후배가? 위한 네, 나를 위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나는 그런 말이 너무 가짠고 어이가 없는. 그야말로 되게 웃기고 슬픈 상황이 펼쳐지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 시집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아주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를 저는 이 시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오늘 주제랑도 어울리는 그런 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보고 싶네요. 네. 찾아서.
아주 재미가 있어요. 보고 있으면 되게 웃기거든요.
제목 것도 잘 어울리고 네. 누가 누구를 이해해 주는 거.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회식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밖에 잠깐 나오면 네. 되게 슬퍼지잖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아, 그쵸, 약간
분위기에서 동떨어져 나오면 절대 중간에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계속
한 덩어리로 있어야 돼요.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뭐 그렇기도 하고 또 그냥 뭔가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흥겨운 분위기 보통 회식은 좀 흥겹잖아요. 흥겹고 정다운 분위기에서 나왔을 때 그 알 수 없는 갑자기 그 이상한 그 쓸쓸한 기운이 있단 말이죠.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굳이 나오지 말고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저는 최대한 빨리 도망가는 타입인데.
아니 저도 도망가요.
도망은 빨리 가지만.
도망은 가지만.
중간에 나오진 않는다.
예, 굳이 감정의 그 기복을 겪고 싶지 않은. 아,
이렇게 일관적으로 이어지시는 거예요.
파티는 그냥 덩어리로. 그리고 한 번에 집에 간다. 이런.
네. 아, 힘차게 놀고.
네, 힘차게 놀고 힘차게 간다. 아무도 나쁜 아마 어떻게 보면 그 후배 같은 존재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아, 왜 이러고 계세요? 이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지금 가서 빨리 더 힘차게 놀아야 네. 되는데 선배님은 지금 생각이 많으셔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맥을 끊으면 안 됩니다, 선배님. 들어가십시다.
선배님 삶의 맥도 이렇게 끊어지면.
네, 아우 참 오늘 이 시크레이션 시간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황인찬 시인님이 노래를 골라오셨어요.
네, 카페라고 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인데요. 그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라고 하는 노래고요. 이게 이제 실제 하던 카페를 이제 모델로 한 노래인데 그 카페는 그 어느샌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찾을 수 없는 그런 카페에 대한 노래가 돼버리긴 했네요.
그러네요. 이게 노래로라도 그래도 네. 좀 마음을 달래보겠습니다.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듣고 올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의 큐레이션 시간 계속 이어가 볼게요. 시 큐레이션에 이어서 이번에는 여행으로 만나는 책 큐레이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디로 여행을 떠나나요?
네, 오늘은 제가 앞에서 카페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카페이자 펍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으로 여행을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 펍이 있는 곳은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그래서 런던까지 가셔야 돼요.
네. 네.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갈 수 있죠. 타임머신에 탄 것처럼 갈 수 있는데.
볼라만 주세요. 네.
좀 많이 갔었죠. 네. 네. 런던 혹시 가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못 가봤고요. 가보셨나요?
네, 저는 첫 여행지이자 가장 최근에 여름 여행지였어요. 두 번 갔었어요. 네.
보통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이 런던인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뭐 런던인, 파리아웃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게 저는 런던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하고 네. 제가 또 평소에 축구를 좋아해서 해외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영국이 되게 꿈의 나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곳이긴 하거든요. 근데 가보셨다고 하니까 혹시 네. 축구장은 안 가보셨죠?
예, 이렇게 네. 또 동선이 갈리네요.
보통 어디 가셨나요? 런던 거에?
저는 제가 또 퀸을 좋아하니까 그 네. 프레디 머큐리의 집이 있어요. 네네네. 런던에 이제 그 거기도 가보고 가면은 이제 꽃을 들고 그 굉장히 조용한 어떤 조금 부촌 같은데요. 조용한 어떤 그 동네에 사람들이 한둘 다 같은 목적으로 그 주택가에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꽃다발을 놓고 뭐 들어가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래요?
예, 그런 집인데 이제 그 집을 보고 뭐 그게 이제 좀 주목 다시 간 거에 주목적은 이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집은 그럼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메리라는 그 네네. 프레디 머큐리의 네. 그 한때 연인이었고 평생의 친구 같은 근데 거의 어떻게 보면 좀 가족 같은 그 사랑 첫사랑 그 사람 이름으로 된 그 가든 로치라고 이제 그 사람에게 준 집인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 소유일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뭐 물어볼 순 없. 그 근처에서 괜히 사실 거기 그냥 관광지가 아니고 주택가여서 그냥 어슬렁거리면서 이렇게 그냥 다니는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 뿐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주 갔다는 뭐 카페에 가서 스콘 그렇죠. 먹고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예. 아, 프레디 머큐리가 스콘을 자주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저 남편하고 같이 가는 남편 되게 좋아해요. 프레디 머큐리를 해서 이제 설득해서 프레디 머큐리가 그렇게 애프터눈 티 세트를 즐겨 먹었다네.
런던 가면 그거 한번 드셔야죠.
예, 네. 그렇게 그냥 장난으로 저도 확인할 길 없는 루머 뿌렸죠.
너무 안 어울리지 않나요? 프레디 머큐리가 애프터눈 티 세트는.
애프터눈 티 세트를 네. 그렇게 즐겼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런던 가시는 저는 퀸의 그런 흔적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보통 런던 간다고 쳤을 때 뭔가 문학 작품이랑 연결을 한다. 그렇게 하면 보통은 셜록 홈즈. 그렇죠. 먼저 떠오르시죠.
그렇죠. 네. 베이커 스트리트.
그렇죠. 맞아요. 그 지하철역에 가면 완전 셜록 홈즈로 도배가 돼 있는 네. 그런 지하철역도 있고 거기 나가면 거의 뭐 셜록의 도시다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마을은 다 셜록으로 꾸며져 있고 특히 요즘은 또 영국 드라마 셜록으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 거기에서 나왔던 그 셜록의 집을 찾아가는 그런 투어도 있다고 해요.
아니 이건 뭐 택시 타고서 셜록 그쵸? 홈즈 집으로 가주세요 하면 딱 이렇게 알아들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곳을 많이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볼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딴 사람을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다른
그거 아니에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는 퀸 얘기도 하고 네. 셜록 홈즈 얘기도 했지만
누군가요 네, 그러면?
그분 얘기는 아니고요. 네. 한 대학에 가보려고 해요.
대학에? 네.
대학에 관광으로 가본 적 있으신가요?
대학을 관광으로 대학교를? 가요?
뭐 어느 도시에 갈 때 저는 대학교를 찾아가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대학 다닐 때 내 대학에 내가 나가야 하는 내 이름이 출석부에 있는 그날도 잘 안 나갔는데 왜 이렇게 지금 엉뚱한 도시에서
맞아요. 그럴 때
엉뚱한 있죠. 그 대학교 캠퍼스를 이렇게 거닐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을까?
그러면 수업 들으러 가는 거 아니면 뭐 학교도 그렇죠? 갈만하죠. 갈만한 곳이에요.
친구네 대학 놀러 가듯이 네. 그런
갈만한 곳이에요. 곳이
슬픈 대학원생이 보는 대학교의 이미지는 굉장히 세기말적이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과제가 있었어요. 대학에 견학을 해보는.
아.
견학을 하는데 뭐 어디 가는 게 아니라 거의 그냥 둘러보는 그런 과제가 있어서 진짜 아무 영문도 없이 이렇게 구경 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처음으로 대학에 발을 이렇게 얹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도 해외에서는 이렇게 뭔가 대학을 투어해본다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데
네.
영국은 또 유명한 대학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 또 옥스퍼드 대학.
네.
옥스퍼드 대학이 유명한데 여기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근데 왜 가냐라고 하면 바로 해리포터 때문에.
아. 네.
해리포터 혹시 영화 보셨나요?
네네. 네,
영화 맞죠. 보시면 1편에서 그 전교생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쵸.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엄청 긴 테이블이 있고
네.
전교생이 모여있고 그 앞에 교장 선생님이 마법을 부리면 빵과 이렇게 먹을 것들이 탁 나오는
네.
그 장소가 이 옥스퍼드에서 찍은 그런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저 실제... 여기 갔잖아요.
아, 진짜요?
여기서 묵을 수가 있어요. 1박 2일.
오.
이 기숙사에서 그냥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행객들을 위해서 그냥 1박에 한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정도로 묵을 수가
괜찮네요.
있어요.
네.
그럼 요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식당에서
거기서 밥을 먹어요?
조식을 먹어요.
허.
그리고 모든 사람이 노리는 그 자리가 가장 앞에 이제 길게 있는 그 자리. 일찍 일어나서 저 이제 완전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최대한 헤르미온을 따라 입기 해가지고 거기 가서 앉아 있었잖아요.
아, 헤르미온.
아니 말이 그렇고 그렇게 못했는데
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유니폼 입고 가시는 분도 계신가요? 조식 먹을 때?
저는 안 그랬어요. 네.
뭔가 부끄러워하시는 게
저는...
아니시죠?
네.
설마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네, 여기가 그 이름이 크라이스트 처치홀이라는 곳이 있다고 하고요. 어떤 단과대학, 그 옥스퍼드는 단과대학 서른 몇 개로 이렇게 이루어진 대학이라고 하고요.
네.
그중에 한 유명한 단과대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그 해리포터 보신 분들은 꼭 한번 가서 관광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떠날 여행, 해리포터 여행인가? 조앤 케이 롤링의 이야기가 담긴 곳을 가는가라고 여쭤보시고 싶겠지만 거기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오늘은 구성이 왜 이래요? 구성이 우리 굉장히 어디, 약간 미끼가 많은데
왜 이렇게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헤매는 게 아니라 약간 의도적이신 것 같은데요. 우리를
네.
막으려고.
구비구비. 네,
그렇죠. 그렇죠. 해리포터 보면 약간 그런 미로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한번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의식의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돌이켜보니.
저도 모르겠어요. 카페에 나올 때는 잘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헤매고 있네요. 네. 하지만 이런 헤매는 것도 뭔가 모험의 일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행에 어떤 재미가 가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역시 맥. 맥 최동민
어떻게든 연결을 하고 있고요.
맥동민.
네. 네. 네, 맥동민. 네.
그래서 이 크라이스트 처치홀은 잠깐만 보고 나오시면 되고요.
네.
여기 나와서 여기 크라이스트 단과대학에 있는 도서관으로 여행을 가볼까요? 도서관으로 무슨... 향하는데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빌려 보신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도서관 옆에 있는 기념품 잡으러 갈 겁니다.
계속... 아, 도서관을 치고 옆으로.
그렇죠. 도서관 가면 잡으러... 어차피 영어로 된 책밖에 없으니까
네.
가서 즐겁지 않으니까 옆에 기념품 잡으러 갈게요.
그럼 그 기념품 샵에 가서 뭘 하면 되나요?
네. 기념품 샵에 가면 당연히 기념품을 사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물건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홈쇼핑처럼 되고 있는데요.
네.
네. 어떤 판타지의 세계의 장면을 한 장면 그려놓은 삽화가 있어요. 그 삽화를 포스터로 만든 게 있는데요. 해리포터는 아니고요. 해리포터보다 훨씬 오래전. 말하자면 판타지의 세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의 삽화가 있는 포스터가 있어요. 그걸 사셔야 돼요.
지금 느낌으로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오랫동안 구비구비 왔잖아요.
네.
그 포스터가 전 세계에 한 장만 있다는 그런 거여야 되는 느낌인데 지금?
아니요. 공장에서 찍으면
그렇겠죠 아마.
삽화고요.
네. 누구나 네, 살 수 있는 거예요?
고화질 프린터로 뽑은 픽셀 높은 그런 네. 포스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사람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라서 이 포스터를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사람이 톨킨입니다.
톨킨.
네. 아. 반지의 제왕의 톨킨. 네. 그 작가분이 직접 자신이 만든 그 중간계라고 하죠. 반지의 제왕의 세계의 한 장면을 사파로 그린 그런 그림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톨킨이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서 도서관에서 기념품으로 팔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목적지인가요? 오늘 목적지.
그렇죠. 오늘의 목적지는
아직 도착이군요.
아, 도착된 거예요.
이제 도착했습니다. 네. 판타지를 알려면 판타지의 시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 대신 이 톨킨의 이야기로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톨킨의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서는 옥스퍼드 대학에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전달을 드릴 수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반지의 제왕 영화 정도가 제일 유명할 텐데 그쵸. 사실 그것만 있는 건 또 네. 아니기도 그쵸. 하죠.
호빗이라는 책도 있고 네. 뭔가 다른 뭔가 세계관을 담은 책도 있고요. 네네. 또 호빗 영화도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진짜 판타지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훨씬 뭐 당연히 좋아하지만 판타지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톨킨과 반지의 제왕 이름은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마 판타지에 관심이 없으면 판타지라고 하면 떠올리는 게 정말 톨킨이 만든 그 세계
그렇죠.
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네. 그게 그렇죠. 판타지의 어떤 대표가 되는 이미지를 만든 작품이기도 맞아요. 하니까요.
네. 마법사 하면 간달프잖아요.
그렇죠.
백색의 간달프 하면 당연히 마법사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네. 그리고 뭐 엘프라든지 엔트라든지 저희가 아는 뭐 그런 요정들 이런 세계도 다 톨킨이 직접 구상한 그런 그렇죠. 걸 기초로 해서 그 이후에 나온 판타지 작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 옥스퍼드의 영문학 교수로 일을 하고 네. 있었는데 톨킨이 거기서 어느 날 쓰기 시작한 건가요?
그렇죠. 교수가 된 이후에 판타지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뭔가 언어를 만드는 일 이런 걸 네. 좋아했다고 하고요. 전 세계의 신화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신화를 보고 굉장히 이걸 즐기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많이 보다 보니까 아 그럼 내가 한번 신화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꿈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꿈으로 갖고 옥스퍼드에서 재직을 하던 중에 한 시험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험 기간에 다 이렇게 외국은 또 주관식 그런 질문이 많으니까 네. 시험지를 다 받아본 거죠. 근데 시험지 채점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백지를 낸 거예요. 되게 강골인 거죠. 뭔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편지 쓰잖아요. 보통.
네. 선생님 제가 이번에 F를 받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데
아 슬픈데요.
그저 써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런 거 쓰는데 그런 것도 쓰지 않고 이름만 쓰고 딱 백지로 내버린 거예요. 근데 채점을 하다가 그걸 보니까 톨킨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 거죠. 갑자기 이 백지를 계속 골똘히 보면서 뭔가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 문장이 어느 땅 속에 호빗이 살고 있었다. 네, 라는 문장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문장이잖아요. 호빗은 땅 속에 살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때는 호빗이 뭔지 모르는 존재. 호빗이 국어사전에도 없고 전 세계 어디를 들여봐도 호빗이라는 인물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톨킨은 대체 호빗이 뭘까 자기가 생각해놓고 호빗이 뭘까 계속 고민을 했던 거죠. 그러다가 이 호빗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한번 만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호빗이라는 작품을 쓰게 됩니다.
백지를 보고 그런 게 생각이 나는 게 너무 이상한
저는 그 사이가 엄청난 비약이 지금 어떻게 그 백지와 그쵸. 호빗이
제가 생각하는 작가와 작품의 비약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하루키가 야구장에서.
저도 그 얘기.
아, 그건 뭐예요?
날아오는 무슨 그쵸. 공을.
소설가가 그쵸? 되기 전에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구장에 갔는데 어떤 날아오는 타구를 보고 아 소설가가 돼야겠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진짜 뭐 에피파니 뭐 이러면서 많이 그쵸.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쓴 게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라는 네. 작품을 쓰고 바로 등단을 해서 소설을 쓰게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너무 비약이 심한 것 같잖아요.
그러게요. 네. 납득이 안 되는데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그 순간인 거죠.
그렇죠. 저는 그 얘기와 이 얘기 뭔가 연결성이 있다.
그러네요.
하지만 믿어주죠. 스스로 그렇게 말했으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작가 편이잖아요.
이거 만들었다고 하기에도 너무 이게 맥락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근데 멋있긴 해요.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죠. 이런 있어야 되나요? 이런 얘기가?
그렇죠. 이런 신화가 있어야 돼요. 뭔가 스토리 이런 것들.
너무 늦어버렸네.
아니 이제라도.
아 이제라도.
많이 얘기하고 다니면. 그쵸.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깨달았다.
아, 그쵸.
내가 문화를 하게 된 것은
괜찮은 방법이네요.
예, 한번 멋지게
신화를 고민해봐야겠네.
네, 멋지게 한번
네, 한 번씩 고민해 보시고요.
네.
아무튼 다시 호빗으로 돌아가 보자면 호빗은 뭐 이렇게 처음 만들어야 되니까 뭐 키도 작고 이런 설정을 계속 입혔던 거예요. 뭐 조끼를 좋아하고 연초를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설정을 입혀서 호빗을 만들게 됐고 그 호빗이라는 작품은 처음에는 아들들한테 읽혀줬다고 해요.
네.
근데 아들들이 너무 좋아해서 아 이건 출간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출간까지 이렇게 이어졌죠.
그러면 이 호빗을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되게 됐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또 개입을 하네요. 네. 일단은 노래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런던으로 톨킨의 판타지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요. 카페인 분들도 좋아하는 판타지 문학이 있다면 이야기 남겨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샵 1045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반디 어플에서는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에드시런의 I See Fire, 영화 호빗 스마우그의 페어 OST에서 들려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런던에서 떠나는 톨킨의 판타지 여행을 가보고 있는데요. 톨킨이 호빗을 쓰는데 또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가 살짝 네. 아른아른합니다.
네, 이것도 뭔가 앞에 말한 그런 하루키 같은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실존 인물이 있으니까요. 네. 믿고 들어주시고요. 네, 이걸 도움을 준 사람 한 분이 계신데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이죠.
나니아 연대기 작가 네, 말씀하시는
바로
거죠?
그 분이죠. 네. 세계 판타지를 양분한다. 라고 하면 이 루이스와 톨킨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친구였다 아. 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이 루이스도 옥스퍼드의 교수였다고 해요. 교수였다고 하고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처음 만났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뭐 이미지가 서로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뭔가 그 과가 좀 약간 대립하는 과였다고 해요. 네. 한쪽은 영문과고 한쪽은 뭔가 다른 쪽에 과여서 사실 그 루이스가 이때까지는 그 기독교 아니었는데 톨킨이 이렇게 계속 설득을 해서 나중에 개종을 하게 되거든요. 아. 그런 이야기로 나오는데 그 개종한 루이스가 그 신학에 엄청난 작품들을 많이 남기잖아요. 그쵸. 그런 이야기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준 이야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많았던 거죠. 아, 이 두 사람은 언어도 좋아하고 신화도 너무 좋아하고 뭔가 이야기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특히 맥주를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오. 그래서 두 사람이 맥주 얘기만 하면 막 끝도 없이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죠. 지금 저희처럼.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뭔가 그럼 맥주도 마셔야 되니까 펍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계속 친해진 거예요. 그렇게 친해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이야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이번에 호빗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쓰는 중간중간 이렇게 계속 보여줬던 거죠. 아. 그러면 루이스가 그걸 읽어보고 이런 건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너무 재밌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주면서 완성을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와, 정말 많은 힘이 됐겠네요.
그렇죠. 작품 쓰는데 이런 분이 있으면 좋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뭐 전 둘 다 안 쓰지만 그런 쓰실 때 보면 뭔가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 아니면 네. 첫 번째 독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도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평소에는 없는 편인데 마감이 코앞에 닥치면 네. 이제 사실 이제 이걸 내도 되냐 안 되냐는 쓴 직후에는 모르고 그때 여운이 남아있을 때는 모르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에이. 저는 이제 그게 판단이 너무 이제 급하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 되는데 마감은 이미 뭐 이틀 전이거나 3일 전이거나 일주일 전이었을 때 네.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여유를 두고 볼 시간이 없으니까 판단을 가끔 외주 줄 때가 있어요. 친구들한테. 동료 시인들한테 가끔 제가 판단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바로 대뜸 나 이거 내도 돼? 말아? 요것만 결정해달라고. 그러면 그 친구를
yes,
보고
네. 되는 거예요?
노도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이건 좀 이러면 오케이 하고 다시 막 고치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신뢰하는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보통 노라고 하면 그 친구랑 다시 만나지 않거나
더 이상 이제 묻지 않거나
그렇죠. 앙심을 품어서
그러니까요.
내가 필요한 건 칭찬이었는데
그런가요? 아니, 그건 근데 아니신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너무 내몰리면 너무 몰려버리면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싶은데 사실 여기서 그만하면 안 되는 아직 상태일 때도 있잖아요. 글이.
그렇죠.
근데 이 결단을 내리기가 혼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어쨌든 조금 마음이 편해지니까 그렇게 좀 너라는 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여행지로 가볼게요. 네. 어디로 갈까요?
다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펍으로 네, 가볼까 하는데요. 옥스퍼드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이름난 펍이고요. 그 이름이 바로 독수리와 아이.
아이요?
네, 아이.
아이?
네,
소년?
차일드.
아, 차일드.
네, 독수리와 아이라는 이름의 펍이고요. 지금도 있어요. 네, 지금도 있고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톨킨과 루이스의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이 굉장히 자주 갔던 그런 펍입니다.
네. 좋네요.
그래서 두 사람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정기적으로 만나자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약간 개모임처럼.
두 사람이서?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기로 하는데 매주 화요일 날 만나자 우리가. 네. 근데 만나서 그냥 교수회관에서 만나면 좀 싫으니까 펍에서 만나자. 맥주도 마실 수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 펍을 자주 갔던 거죠. 근데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다 보니까 여기 한두 명씩 이제 문인들이 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주변에서 판타지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끼어서 하나의 모임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기적인 모임의 이름이 잉클링스라는 이름의 모임이고요.
약간 이름이 귀엽네요. 근데
그렇죠. 정확히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독수리와 아이에 있는 모임 이렇게 해서 잉클링스란 모임은 이 지금 펍에 가시면 이거에 대한 뭐 역사라든지 뭔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벽에 이렇게 액자로 이렇게 붙어 있고 톨킨과 루이스가 자주 앉았던 그런 자리까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한번 그 자리도 앉아보시고 이렇게 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멤버들의 이름을 막 하나씩 한자씩 따가지고 막 짓고 이랬을까요? 궁금하기도 하네요.
뭘까요? 어떤 시간이 네.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큐레이션 책 소개해 네. 주세요.
두 번째 책은 당연하게도 네. 반지의 제왕으로 가져왔어요.
아. 네.
반지의 제왕 다 혹시 완독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저 영화, 네. 영화는 봤죠.
네. 이게 톨킨 작품이 막상 읽으려고 펼치면 이게 좀 그 옛날 아주 긴 소설들 읽을 때 검습해오는 그 어려움과 고통.
맞아요.
먼 길을 떠나야 될 것 네, 그렇죠. 같은.
예, 한 두 배 정도의 어려움이 있거든요. 정말 톨킨 소설이.
맞아요.
저는 힘들어서 못 읽겠더라고요.
대장정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 그 반지의 제왕은 초반부가 호빗의 역사를 설명하는 네. 걸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페이지 가량까지 프로도 이후에 뭔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간달프라든지 이런 네. 인물들이 나오질 않아요. 호빗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런 것만 100페이지 쓰니까 지금 소설 문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문법이죠. 이때는 뭐 그게 먹혔던 그런 시기였고 워낙 엄청난 세계관을 담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100페이지를 분량을 할애해도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그 설정 자체만 6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렇죠.
워낙 이렇게 엄청 방대한 언어까지 만들었잖아요. 엘프어를 만들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언어를 공부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그런 학문이 있을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6년 동안 스토리는 진행도 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설정만 계속 바꾸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6년 동안 하다 보면 저희도 잘 알겠지만 6년 동안 뭔가 한 작품만 잡고 있다. 그럼 좌절하게 되죠. 이게 완성될지도 모르겠고 이대로 네. 가다가 난 늙어 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톨킨도 약간 그런 연약한 스타일의 심성이 그렇게 뭐 강인하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쓰는 동안 계속 이렇게 좌절하고 계속 이렇게 펜을 꺾고 이 작품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도와줬던 게 바로 루이스라는 인물이었다고 해요. 근데 루이스는 톨킨에게 계속 항상 칭찬을 해주고 항상 격려를 해줬다고 해요. 근데 그걸 왜냐하면 톨킨은 뭔가 지적을 하거나 뭔가 이게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완전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만 고치는 게 아니라
성격이군요.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고치면 그럼 또 6년 걸리잖아요. 루이스는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네. 이 친구한테는 그런 지적보다는 어떤 칭찬이라든지 격려를 통해서 계속 힘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계속 힘을 주면서 응원을 한 덕분에 반지의 제왕이 결국 출간이 됐다. 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이 루이스와 이 잉클링스 멤버들이 그 네. 방대한 양을 또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 읽어주고 초반에 뭐 조금씩 쓸 때마다 계속 가서 낭독을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게 반지의 제왕이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이쯤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빌 위더스의 리논미. 윤고은의 EBS 북카페 금요일에는 황인찬 시인님, 최동민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런던 옥스퍼드 대학과 독수리와 아이, 펍으로 여행을 떠나서 그곳 담긴 톨킨과 루이스의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이제 반지의 제왕이 어떻게 출간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그 루이스가 이렇게 격려를 해준 덕에 네, 6년이 지나서 이렇게 결국 완성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완성하면서도 이제 톨킨은 또 약간 연약하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뭔가 출판이 두렵다. 네, 평단이 어떤 평가를 할지 너무 두렵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아, 이 친구를 좀 더 응원을 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루이스는 뭐 잡지에 서평가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자신이 리뷰를 여기 담아주겠다. 라고 하고 극찬이 담긴 리뷰를 출간 전부터 이렇게 써낸 거죠. 네, 그걸 통해서 톨킨이 이걸 보면 힘을 얻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뷰까지 써주고 근데 주변 사람들 말렸다고 해요. 둘이 친한 건 다 아는데 이렇게 리뷰 쓰면 리뷰까지 이렇게 칭찬으로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렸다고 하는데 루이스는 아 그래도 내 친구가 힘을 받는 거라면 난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리뷰까지 이렇게 써주면서 힘을
거의
줬던.
거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네.
그렇죠. 약간 관계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나중에 두 사람이 사이가 좀 틀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나니아 연대기를 쓰면서 토킨이 자신의 이야기를 베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싫어했다고 해요. 그때부터 사이가 좀 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는 계속 토킨을 이렇게 어르면서 이렇게 위로해주면서 계속 끝까지 같이 갔다고 하고 결국 루이스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 톨킨이 후회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 그러지 말걸. 네.
와, 오늘 이 정말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예, 그 사이즈보다 훨씬 더 방대한 어떤 두 사람의 인연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죽음의 이야기까지 있으니까 그 이야기까지 들으면 두 사람이 어떤 과정으로 글을 썼는지 어떻게 작품을 완성했는지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루이스는 종교까지 바꿨잖아요.
네. 네,
그런 과정까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 옥스퍼드 대학과 독수리의 아이 펍 여기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런던 톨킨 여행 마치면서 함께 들으면 좋을 음악 준비해오셨죠? 네.
이번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전람회 노래를 준비해봤고요. 10년의 약속이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두 사람의 우정이 이렇게 그려진 그런 가사가 굉장히 절절하게 이렇게 담겨있는 가사라서 이 두 사람의 그 인연이라든지 이야기와 뭔가 닮아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상에서 만나는 시, 또 여행에서 만나는 작가와 책 큐레이션 전해주신 황인찬 시인님, 최동민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보내드리면서 전람회의 10년의 약속 들을게요.
지금 대화 가림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number 31 is the
제게로 고개를 떨구며 졸던 사람이 후닥닥 뛰어나가요. 이런 일들 흔하죠. 모르는 사람에게 무슨 역에서 나 좀 깨워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고 말이죠. 더 이상 몸을 제 쪽으로 기울이는 사람이 없으니 저는 이제 홀가분해요. 몸을 비틀 필요도 없고 어깨춤을 출 필요도 없고 언젠가 양쪽에서 모르는 머리 둘이 헤드뱅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딱 한 번 자리를 포기했어요. 대부분은 몸을 적당히 비틀면서 견디죠. 이런 일로 자리를 포기하기엔 제 무릎 관절도 소중하니까요. 다른 누구도 아닌 제가 헤드뱅잉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 제일 억울하긴 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그런 느낌이랄까요? 뭐 잠결에 목 운동을 하던 사람들 대부분이 이런 표정이긴 했죠. 세상 억울한 표정이요. 민망함 바로 옆에 있는 감정일 거예요. 언젠가는 퇴근길 열차에서 졸다가 북카페 송부장님을 만났는데요. 우연한 마주침을 기념하자고 하셔서 열차 안에서 셀카를 찍은 적도 있어요. 그 사진의 묘미는 제 비몽사몽 어리둥절한 표정에 있답니다. 억울함, 민망함, 어리둥절, 졸다 마주친 어떤 감정도 제 후배의 사연을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후배는 선체로 졸다가 잠깐 손잡이를 놓치고 휘청 했는데 그때 모르는 할아버지가 제 후배에게 느닷없이 5,000원짜리 지폐를 주시더래요. 학생, 밥은 먹고 다녀요. 쓰러지지 말고. 이러시면서요. 그리고 미처 뭐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쿨하게 내리셨다고 해요. 몹시 배부른 상태로 졸다가 다소 크게 휘청했을 뿐인데 후배는 그 지폐를 꽤 오래 쓰지 못했어요. 후배와 할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 같은 순간 다른 풍경을 통과한 겁니다. 지폐는 두 세계를 오가는 티켓처럼 남았죠. 윤고은의 출근길 오늘은 화정역에서 전해드려요.